인간들은 무엇이든지 다 표현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사랑함은 사랑을 표현할 줄 알고요. 또 이렇게 기쁠 때는 기쁨을 표현할 줄도 알고, 감사에 대한 표현, 또 행복함은 행복에 대한 표현을 할줄 알아요. 또 반대로 슬프면 슬픔의 표현을 할 줄도 알고, 고통스러울 때는 고통의 표현, 또 화가 날 때는 분노의 표현들을 이렇게 할줄 압니다. 그리고 표현을 할 때는 스스로의 감정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대상이 있어요. 감사의 대상이 있고, 사랑의 대상이 있고, 그리고 그런 대상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들을 했어요. 역사 속에 보면 오늘처럼 이렇게 노래로, 또 악기로, 또 어떨 때는 그림으로, 또 조각으로, 어떤 여러 가지 글로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어떤 것들을 외적으로 표현할 줄 알게 하나님이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을 아는 지식, 또 하나님의 구원, 이런 하나님을 알면 그 하나님을 아는 내적인 것들이 외적으로 표현되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표현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예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의 고백을 한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생겼다. 그러면 그 믿음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나지, 그냥 믿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그러면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라 믿음의 내용이 있고, 믿음의 형식이 있고, 믿음의 대상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죠. 그리고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믿음이 표현되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을 향하여 아름답게 믿음이 고백되어지죠. 그럴 때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 속에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표현 없는 분들이 가끔 계시죠. 그럼 그런 분들이랑은 교제하면서 살기 힘들어요. 뭘 이렇게 아내가 정말 맛있는 음식을 해줬는데 이렇게 먹었으면 또 아내들은 물어보잖아요. 맛있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아무 말안 하고 먹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그러고 먹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다음에 맛있는 거 해주고 싶겠어요? 뭐 좋은 분들은 해주겠지만 참안 해주고 싶을 거예요. 맛있다라고 한마디만 해주면 되는데 표현을 안 하고 살면 참 사는 재미없죠. 평생 살면서 사랑해 소리 한 번도 못하고 살았다. 이거는 큰 병일 거예요. 그죠? 살면서 사랑해 소리를 한 번도 못했다. 마음에 있는데 그걸 해야 알아? 해야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셔야 돼요. 하나님도 그러세요. 하나님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을 받기를 좋아하세요. 사랑의 표현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의 표현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해. 나 하나님 믿어. 그리고 만약에 예배를 한 번도 안 드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죠.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죠. 교회를 사랑해. 근데 교회 다니기만 해요? 가끔 다녀요? 그럼 더 특별한 거 없어요. 그럼 그 교회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아내를 사랑해. 그럼 아내를 위해 뭔가 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남편을 사랑해. 남편을 위해 뭔가 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표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편은 믿음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표현들이 아주 다양한 형식으로 나타나 있어요. 다양한 믿음의 내용들, 다양한 인간의 표현들, 다양한 감정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아주 섬세해요. 제가 시편 1편부터 오늘 지금 8편 읽었는데 6편, 7편도 이따 잠깐 나누겠지만 1편, 2편이 시편의 서론이라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고 악인의 길을 가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2편 맨 마지막에 가면 뭐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때, 그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살 때, 궁극적으로 그 여호와께 피하는 삶이 복 있는 삶이다. 복 있는 삶에 대해서 1장, 2장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3장, 4장, 5장에 오면서 공통의 배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윗이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핍박 가운데 있었어요. 어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환난과 위기 가운데 있었어요. 자식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한번 보세요. 1편, 2편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갑자기 3편, 4편, 5편에 가서는 왜 갑자기 어려운 얘기, 고난 시가 기록되어 있을까? 그게 뭔 복이랑 상관이 있을까? 그런데 그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3편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임을 나는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4편 마지막은 뭐예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에 거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환난 가운데 고백입니다. 5편에 가서도 5편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로다. 예,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의 노래를 부르면서 시편이 맞춰지고 있어요. 시편 서두에 1편부터 5편까지 시편 기자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 믿음의 사람은 환경을 이긴다라는 거였습니다. 거꾸로 볼까요? 환경 가운데 믿음 있는 믿음으로 이기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시편의 기자들은 그 하나님 앞에 믿음에 대한 고백을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위기 때도 어려울 때도 6편으로 넘어가면 6편은 시편에 나오는 대표적인 참회식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1절을 보면 하나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혼날 짓한 거예요. 자기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쯤 보면 내가 탄식으로 밤마다 울어서 내 이불이 젖습니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런데 마지막에 9절에서 10절에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의 용서와 원수들의 조롱 가운데서 내가 자유케 됐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7편으로 넘어가면 7편은 사울에게 피해 다니면서 지었던 시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바랍니다. 내가 억울합니다.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왜 이런 억울함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 있어야 됩니까? 그러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자기 결백을 호소하고 하나님은 공의로 판단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8장은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냐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으로 지으신 하늘과 땅을 내가 봅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무엇이간데, 사람이 무엇이간데 하면서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이 나를 지으심,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가대 헌신예배를 드리면서 시편 전체를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한 절 한 절 오늘은 이렇게 구절구절 의미보다는 시편에 나타나는 다양한 상황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하고 살았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다양한 상황과 정황 가운데 내 믿음의 고백이 어떻게 표현되어지는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성가대는 지금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음악적인 요소를 가지고. 음악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이전에 성도는 어떤 고백이 먼저 있어야 되냐면 믿음의 고백이 먼저 있어야 돼요. 믿음의 고백. 개인적인 하나님과 나와의 믿음의 고백. 그리고 성가대가 찬양을 특별히 할 때 오늘은 이렇게 세 곡을 했어요. 시편 61편, 그 다음에 찬송가 511장, 그리고 하나는 제가 모르는 곡이라서 모르겠어요.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여러분들은 뭘 제일 먼저 생각을 해야 되냐면 가사를 생각해야 돼요. 내 믿음의 고백이 이 가사에 담겨져서 신앙의 고백으로 음악이라는 요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사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그냥 노래가 돼요. 근데 그 가사가 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올려지게 될 때 그때부터 찬양이 되는 거죠.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지니까. 그래서 음악을 가지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양을 해야 되는데 음악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사를 가지고 내가 믿음으로 그 가사를 충분히 이해하고 아멘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것이 성가대원들이 늘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음악으로 찬양할 때 가져야 되는 첫 번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사를 거의 외우다시피, 악보는 잘 못 외워도 가사는 외워야 돼요. 여러분 그러세요? 성가대원들이 동의를 안 하시는 거예요. 악보는 못 외울 수 있어요. 콩나물은 어렵잖아요. 전문성이 없으면. 그런데 가사는 외울 수 있어야 돼요. 정말로 그래요. 그래서 가사가 외워져야 고백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제가 만약에 설교를 하는데 제가 원고가 다 있어요. 원고를 보고 이러고 계속 읽는다고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은혜가 되겠어요? 설교자도 설교의 내용이 자기의 믿음의 고백이 돼서 함께 나누어질 때 그게 예배가 되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찬양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성가대원들이 가사를 거의 외우지 않고 찬양을 한다? 그럼 사실 여러분 스스로가 은혜받기 어려워요. 찬양하면서. 성가대원들은 반드시 그런 순간이 있어야 돼. 이 가사를 보고 집에서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눈물 흘려 기도했던 경험들이 있어야 돼. 그 흔적이 있어야 돼. 그리고 찬양하면서 그게 은혜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되고. 아까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참 은혜도 받고 제가 기도하면서 회개도 하고, 처음에 찬양할 때는 두렵고 떨리고 연습을 해도 모자란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되니까 익숙해지고 그냥 자연스러워지고, 그래서 그냥 하던 대로 습관대로 했던 그게 죽어가는 거거든요. 남들은 몰라요. 멀쩡해요. 그런데 나는 알아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아셔요. 회중들은 사실 잘 몰라요. 그냥 우리도 이 성가대 찬양에 같이 아멘 하면서 성가대 찬양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마음이, 하나님 우리 성가대가 준비한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겐 은혜가 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같이 있으면서 찬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 성가대가 얼마나 많이 왔나, 누가 안 왔나, 오늘은 무슨 곡 이러면 은혜가 안 돼요. 성가대만 예배를 하는 게 아니라, 찬양을 하는 게 아니라 예배 시작부터 마지막 때까지 이 안에 있는 모두는 다 예배자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어느 순간 하나 내가 드려지지 않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가대가 그렇게 찬양을 하기 전에 내가 같은 마음으로 찬양 같이 올려드리는 마음, 믿음의 기도가 있고, 성가대가 찬양하면 같이 아멘 그렇게 고백을 해야죠. 우리에겐 제가 너무 조용하게 예배드리라고 그랬더니 아멘도 사실 잘 안 하죠. 이렇게 쭈뼛쭈뼛 아멘을 해도 될까 말까 막 이렇게 쭈뼛쭈뼛 하실 때들이 참 많아요. 아멘은 그냥 하셔도 돼요. 아멘. 특히 성가대 찬양이 끝나면 이렇게 아멘 이렇게 화답해 주세요. 그러면 성가대원들 그럴 때 아 기분 좋다 그러면 안 되고 예? 아멘 그러면 또 우쭐해져요. 인간이 참 묘해요. 설교자도 그래. 설교자 이렇게 하다가 아멘 그러면 괜히 잘하는 걸로 착각들 한다고. 절대 그러면 안 되고, 예배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한 분만 즐거우시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기쁘고 즐겁고 영광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뭐 나의 즐거움 이런 건 아무 상관없어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우리의 유익과 즐거움을 쫓아다니는 건 세속주의의 시작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즐거워하고 그분만 영광받으시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 굉장한 예배의 은혜가 있어요. 큰 유익이 있고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만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걸 저는 믿습니다. 정말로 그걸 믿어요. 그래서 최대한의 영광을 올려드릴 때 우리에게 은혜가 있어요. 근데 올려드리는 정성은 하나도 없으면서 은혜 받기만 하고 아멘 하면 그거 다 꽝이에요. 다 속는 거예요. 진짜는 올려드림, 예배드림, 이것이 이제 선행되어져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가대가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믿음의 고백과 함께 음악적 완성도도 추구해야 돼요. 그렇죠? 믿음의 고백이 됐으니까 가사에 은혜 받으세요. 이건 사기예요. 성가대가 가사에 은혜 받으세요. 이건 성가대가 아니에요. 그냥 시조를 품으면 돼요. 성가대는 음악이라는 요소를 갖고 해요. 음악은 크고 작고 빠르고 늦고 그게 다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늘 염두에 둬야 돼요. 그래서 어떨 땐 강해야 될 때가 있고 약해야 될 때. 가사를 보면서 이게 강해야 되는지 약해야 되는지 가사만 봐도 악상이 떠올라야 되잖아요. 성가대는. 그렇죠? 그러세요? 가사를 제가 외우라는 건 가사를 외우면 거기에 사실 악상이 다 들어있어요. 곡조가 있기 전에 제대로 된 악보들은 제대로 된 악보는 가사와 곡이 따로 놀 수가 없어요. 그거를 이렇게 보면서 아 언제 강하게 그 시작할 때 끝날 때가 같아요. 성가대의 중요한 게 통일성이에요. 통일성. 그래서 가운을 입잖아요. 같이 시작하고 같이 끝나고 같이 느려지고 같이 빨라지고 성가대는 합창이기 때문에 개인의 감정이 과도하게 드러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절제돼 있어야 돼요. 철저하게. 그래서 지휘자는 끝났는데 혼자 후렴을 하고 있다든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지휘자는 시작을 했는데 쭈뼛쭈뼛거려갖고 돌림 노래를 만든다든지 그래도 안 돼. 그래서 성가대원들은 가사도 생각해야 되고요. 음악도 생각해야 되고요. 정신도 바짝 차리고. 그러니까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대충 적당히 해서 하나님 은혜 받으세요. 그러면 안 되고 정말로 연습을 많이 해서 정말로 하나님 은혜 받으실 수 있게 하나님 영광 받으실 수 있게 그리고 우리는 은혜가 되게 이게 없으면 사실 굉장히 안타깝죠. 우리 성가대원들은 참 감사해요. 믿음으로 감당하시고자 하고 정성스럽게 하려고 그러는 모습들이 참 감사해요. 그래서 좀 그런 생각해요. 제가 하는 설교가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다 이런 마음이 많이 들어요. 여러분 찬양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번 주 성가대가 하는 찬양으로 내가 이게 하나님 앞에 마지막 찬양일 수 있다. 그러면 그 찬양이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여한이 없는 찬양을 하는 거예요. 매주.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양이 여한이 없는 찬양.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요. 주일날 드려지고 수요일날 드려지는 그런 예배들이 여한이 없는 예배가 돼야 돼요. 뭔가 아쉽고 그런 게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진심으로 예배 드렸습니다. 이런 고백.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 이런 고백들로 한날 한날을 채워져가는 삶이 사실 매일의 헌신자들이죠. 이렇게 특별하게 헌신 예배를 드릴 때만 헌신하는 게 아니라 늘 한날 한날 성가대원들은 매주일이 사실 헌신 예배죠. 매주일이. 준비하고 거룩한 믿음의 고백이 있고 그것이 선율로 울려지고 그런 정성스럽게 예배하는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참 기뻐 받으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우리들이 볼 때 아름다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실 때 아름다운 예배를 늘 의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아주 진솔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집사님이 가사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 거기에 내 믿음의 고백이 실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하나하나가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얼마나 정성스럽겠어요? 제가 오늘 예배드리기 전에 오늘 집사님이랑 식사를 하다가 무슨 이렇게 다큐멘터리 같은 거 나와서 아주 한 10분 아주 집중해서 봤어요. 무슨 자동차 만드는 거였는데 전 세상에 저렇게 정성스럽게 만드는 차가 있네? 깜짝 놀랐어요. 과정 하나하나가. 어떤 사람이 차를 만드는 그 책임자인데 그 사람 마음에 안 들면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오랜 시간 걸쳐서 자동차 하나가 만들어지더라고요. 너무너무 정성스럽게. 글쎄, 아니 저는 뭐 차 타고 다닐 건데 왜 저렇게 정성스럽게 만들까? 저게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근데 그 사람은 자기의 이름을 걸고 만드는 거예요. 혼신을 다해서 그 하나에. 그러니까 그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다 절절절절 매요. 저 사람 마음에 안 드는 분이고 다시 해야 되는 걸 알아요. 저 사람 마음에 들어야 돼요. 보통 까다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러고 차가 하나 오래 걸쳐서 나왔는데요. 뭐 좋고 성능 이런 걸 떠나서 참 정성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성스럽다. 성능이 아니라 참 귀한 마음이 담겨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배가 그래야 되는 거고요. 우리 삶이 그래야 되고요. 하나하나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가벼이 여기지 말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직분, 예배 가운데 성가대원으로 나를 임명하셨어요. 예배의 시작이 성가대가 시작하잖아요. 첫 송으로 시작하고 축도 마치고 마지막 송으로 하고 그러면서 예배의 시작과 마무리를 하는 그 거룩한 예배의 위치에 하나님이 나를 성가대원으로 부르셨다면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자리, 자기의 사명 이걸 정말로 귀하게 같이 엮어나가는 서로서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모여져서 예배를 드릴 때, 찬양을 할 때, 첫 송을 할 때, 마지막 송을 할 때 반주와 지휘자가 찬양하는 사람들이 내 파트가 같이 집중도를 가지고 하나의 소리를 내고자 할 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 여러분 그런 예배를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성가대는 성가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같은 마음으로 묶어서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을 받아주옵소서. 내 믿음의 고백을 받아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예배로 하고 찬양으로 하고 내가 하나님 기도로 하고 또한 섬김으로 하고 봉사로 하고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이 거룩한 표현들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런 고백으로 우리 성가대원들이 정말 52주 찬양하고 그렇게 예배드리고 우리 성도들도 그런 같은 마음으로 예배하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스러움 앞에 있는 예배의 감격들이 매 순간 모든 예배 가운데 늘 풍성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